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같이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름 없는 저를 주님의 몸된 드림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혁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참 많이 요즘 비슷한 걸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가 지금 강도 만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앞을 빼고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선하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은 과연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완곡하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 앞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역시 제사장과 같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지 못합니다. 듣고 있는 율법사는 이들이 왜 도와주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하는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상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교인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등장인물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과는 원수나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다르게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다가가 치료합니다.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가 하루를 머물며 간호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어 이튿날 길을 나서면서 돈을 내며 부탁을 하고 이후 경비도 책임진다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대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하고 율법사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와 이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사는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값싼 동정이라 합니다. 사실 이들은 직업상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타 종교나 유대교는 가르치기는 하나 구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말할 때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극을 보면 궁지에 몰린 신하가 왕에게 이런 대사를 하죠. 자비를 베푸소서. 왜 자비라고 할까요? 자비의 자는 자애로울 자, 사랑을 뜻합니다. 자비의 비는 슬플 비, 즉 슬픔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자비는 사랑과 슬픔을 안다는 뜻으로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만약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과 대상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자비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는 있으나 진정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가르칠 수는 있으나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베푸는 자비는 값없는 동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동정합니다. 자신도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 된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배고픔, 경제적 어려움, 인간사의 자잘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경험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과 유대인의 도덕으로는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꼭 집어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실까요? 이들의 직업과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긴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성전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주후 73년 예수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과 예루살렘 다 없어졌죠. 이스라엘이 망해야 예수가 흥하고 세상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온 인류와 세상을 두루 구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미얀마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프린트물을 기도 제목을 한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죠. 일단은 미얀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또 나머지를 저희가 설명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얀마는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미얀마는 1989년까지는 버마로 불렸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를 거쳐 1948년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에 미얀마를 롤 모델로 삼을 정도로 유명했죠. 싱가포르의 총리인 이관유는 말하기를 버마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아시아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의 우탄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옥스퍼드나 해외 유학파가 아니고 국내파로 양곤대학교 출신입니다. 첫 번째 군사 쿠데타로 인해 1962년 버마 민주연방은 해체됩니다. 군에 의한 미얀마식 독특한 군부 통치를 사회주의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군정은 두 번의 민주화 항쟁을 거치면서 2015년 드디어 민주정권이 수립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웅산 수지가 이때 등장하게 되죠. 5년간 그 민주정부는 바로 이때 저희가 파송을 받아서 5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들어갔죠. 군부가 20년 동안 하지 못한 사업을 해내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2020년 선거에 또다시 군부에 압승합니다. 그러나 바로 올해죠. 새 정부 출범 1주일을 앞둔 2021년 초에 이를 참지 못한 군부에 의해 다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미얀마 국민의 대다수는 민주정권을 지지합니다. 군부는 10%, 그것도 군인과 그 가족, 군속들 뿐입니다. 이들이 쥐고 흔드는 나라입니다, 지금.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권력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 만몬이 주는 돈과 권력을 탐하는 일입니다. 군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은 다양합니다. 미얀마 전반의 이권 사업을 운영 중에 있죠. 이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은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부는 쿠데타의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도 없습니다. 군부는 윤리와 도덕 또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총과 칼, 탐욕뿐입니다. 많은 미얀마 시민이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었습니다. 저는 시장 보러 나갔다가 총을 맞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죠. 적어도 이 시점에 과연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미얀마의 공통점이 있는 정도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군부의 만몬 숭배, 곧 우상 숭배를 배격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계명이 공통점이 있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세상 나라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은 아직 군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있습니다. 아돈이란 저드슨이 세운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군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의 종식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미얀마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사실 군부가 통치한다면 선교사나 사업가들은 더 나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가 강도 만난 미얀마 백성을 모른 척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민주화 시기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5년 가운데죠. 로힝야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로힝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죽어나갈 때입니다. 미얀마의 기독교계와 선교사들은 침묵했습니다. 이은즉슨 로힝야족은 해묵은 원한도 많았지만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 총 맞는 일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아준다고 생각한 거죠. 이 무슬림의 전파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로힝야를 향하고 있던 총칼이 미얀마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로힝야족을 진압하던 공수부대가 양곤에 들어와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피조세계 전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건 종교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얀마 백성들은 이 로힝야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 피로서 강도 만난 자의 서름을 이해하고 곱씹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그 영상을 먼저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태타가 2월 1일 날 벌어졌는데 이날은 2월 22일입니다. 총파업이 있었던 날입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모든 미얀마에서는 원래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시내 한복판입니다. 저도 놀랬죠. 어린애들도 보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군부의 진압이 그렇게 강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전을 짜고 그리고 각 나라의 대사관으로 직결을 해서 같이 시위를 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신 그 기도 제목도 있고요. 예,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에 더 이상 시민을 향한 군인들의 학살이 자행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렇게 잔인한 군인들 처음 봤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육개장 해먹겠다고 대파 좀 사다 달라고 시장 가서 대파 사가지고 나오는데 8시 반쯤 됐을까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총을 쏘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 골목에 자판이 있는 대로 차를 돌리고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니까 너무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살아야 되는구나. 나중에 그 총이 고무탄이라는 건 알긴 알았지만 사실 그게 발포될 때는 고무탄인지 실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G, 국민통합정부라고 새로 세워진 정부입니다. 임시정부격이지만 이 사람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선거를 해서 이겼는데 그 국회가 해산된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정부인데 모든 소수 부족과 범하족이 통합을 이루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 정부가 미얀마의 새로운 정부로 거듭날 수 있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부에 매수된 종교 지도자들이 미얀마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미얀마의 민주시위에서는 종교계가 한 몫을 했습니다. 2007년에 쉐프란 혁명 때는 불교계가 앞장을 서서 7일 만에 그 사태가 종식됐고요. 그리고 사실 헌법이 개정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의 기독교계는 아닙니다. 불교계가 둘로 갈렸어요. 이윤즉슨 군인들이 기독교가 발응을 하니까 그걸 눌러주겠다고 가서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군부표를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로 지금 부흥을 주시는데 그것에 있어서 불교계가 논아진 겁니다.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스님들의 영향력이 절대로 미쳐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부의 단단한 결속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군부 내부에서 온건한 군인들과 강경파 군인들이 대립하여 강경파 군인들이 폭압이 중지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군부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나오는 사마리아를 에워싼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으로 자중질환을 일어난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민주화 세력의 주축이 10대, 20대, 30대입니다. 진짜 젊은 애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나옵니다. 10대가 죽어나가요. 제가 요리학교에서 가르쳤던 17살짜리, 18살짜리도 지금 어디 가 있는지를 몰라요. 다 시위대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1988년과 2007년에 시위대 때 있었던 40, 50세대들이 이 시위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1988년에는 3,000명이 넘게 죽었고요. 2007년에도 지금과 같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40대, 50대가 쉽게 나서지 못해요. 자식들이 나가는 것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브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연륜과 학식이 젊은 민주화 세력과 연합하여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섯 번째로, 군인들의 모든 계획과 모략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데리고 구테타를 일으켰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압살롬이 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군인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계획이 오래된 계획입니다. 로힝야족에 관련된 것도 앙산 수지를 궁지에 몰라고 벌써 계획된 계획이었던 겁니다. 유럽에서 등을 돌렸죠. 아웅산 수지에게. 로힝야족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일찌감치 생각하고 수를 뒀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이도벨의 모략도 듣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쓰이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의 기도입니다. 이번 쿠데타가 비록 민주화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미얀마의 진정한 민주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서 가난한 사람과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약속되어지는 진정한 연합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불완전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기도를 같이 지금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서 더 이상 시민을 향한 군인들의 학생이 재행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탁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NUG가 모든 민주화 세력과 범화족, 소수부족들의 대통합을 이루어주는 진정한 미얀마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부에 매수된 종교 지지자들이 미얀마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군부의 단단한 결속이 하나님의 간섭하시어 군부 내부에서 온건한 군인들이 강경파 군인들과 대립하여 강경파 군인들이 포갑이 중지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민주화 세력의 주축은 10대, 20대, 30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988년과 2007년의 시위대 군인들의 잔악함을 경험한 40대, 50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대, 50대들의 연륜과 학식이 젊은 민주화 세력과 연합하여 젊은 민주화 세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인들의 모든 계획과 모략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쿠데타가 미얀마 민주화에 있어 전화위복의 결과가 가져 미얀마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 가난한 사람과 소수 민족들의 권리가 약속되어지는 진정한 연합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 저를 보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얀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인들의 학살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수된 종교 지지자들 또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쿠데타가 전하 위백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증오와 갈등이 해결되고 종족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정부가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미얀마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